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북한의 대남 방송과 군대에서 날마다 전쟁이 임박했다고 광고하던 4주 전 내 일입니다. 저희 교회 봉사부서 담당하고 있는 제가 지역사회 봉사팀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우리 지역사회 봉사팀에 교육 전문가 한 분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지역에 장학금을 늘 주고 또 물질적인 봉사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봉사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 좀 말씀과 신앙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교장 선생님과 약속을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교감 선생님과 함께 계셔서 두 분을 동시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하시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시고 저한테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에 김정은은 쳐내려오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건 속으로 다 아는 얘기인데 전에 들은 적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측 정보원이 서울에서 정보를 보냈답니다. 집집마다 핵가족이고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고 밤에는 총알 택시가 쫙 깔려서, 그런데 그 얘기는 옛날 얘기고요. 북한이 진짜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위가 무서워서랍니다. 문 앞에 중위 있음이라고 써붙이면 도둑도 들지 않는답니다. 그저 웃고 들을 수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한창 왕성한 에너지가 넘치는 중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쉽지 않기에 나오는 표현을 아마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 간에, 또 학생을 맡긴 학부모님과 교육의 담당자인 교사들 간에 서로 신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의 공통된 이야기는 스승과 제자 관계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에는 아름다운 사제지간,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두 이 본문 속에 네 번에 걸쳐서 서로 짝을 이루는 표현이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너는, 2절에는 또 내가 내게 들은 바를, 3절에 보시면 너는 나와 함께, 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또 내게 총명을. 즉 스승 바울이 린 내가 제자 디모데 너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 꼭 하고 싶은 말을 이 본문 구절구절마다 새겨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그의 인생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어떤 심정으로 또 어떤 무엇을 들려주고 싶었겠습니까?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자기 제자를 내 아들아 그렇게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사춘기 청소년이었던 디모데를 만나서 그곳에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기까지 디모데는 바울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곁에서 배웠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울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를 하도록,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고요. 전도팀 안에서도 디모데에게 임무를 나눠줘서 수행하면서 평생 동역자로 일을 했습니다. 제자이자 동역자로, 나중에는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는 언제나 따뜻한 애정이 넘치는 표현이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지냈던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진정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디모데의 부모는 디모데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자기를 닮은 아이나 손자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영혼의 부모에게도 이외에 못지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손주 자랑할 때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자랑을 계속 해야 되니까 우리 맨 입으로는 못 들어주겠다고. 그런데 영혼의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아들, 영적인 손자를 볼 때 그것 또한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신령한 기쁨과 보람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는 육신의 자녀가 없었지만 믿음 안에서 아버지가 되는 기쁨과 특권을 얻었는데 그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였고 바울은 정말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제자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갖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결혼 직후에 아내와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심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뭔가 아쉬운 거예요. 둘 가지고는 부족했어. 우리 조금 더 낳았어야 되는데. 저는 넷을 기른 이재철 목사님이 아주 부럽습니다. 다섯을 기르고 있는 김광우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육신의 자녀를 낳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 영적인 아들을 많이 낳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후반전에는 육신의 자녀도 소중하지만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키우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몽골 선교사로 21년 전에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는 1박 2일 걸려서 갔습니다. 공항에 아무도 마주 나온 사람이 없었고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입국을 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함께 몽골에 들어갔던 안교성 목사님 가족과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가족을 한국에 두고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곳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 저는 안교성 목사님 가족과 몽골에서 만나는 현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몽골에서 우연히 만났던 21년 전에 뵀던 자와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지금도 저희들과 연락을 하고 있고 저는 그분을 몽골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미니후, 몽골말로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또 지금 제 책상 바로 앞에는 저와 8년 동안 일을 같이 했던 몽골 문교부 차관을 11년 지내신 체벤프룹 부총장님의 사진을 지금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분과 8년간 일을 하고 그분의 장례식을 제 손으로 집례하고 그 미망인 마그네이 집사님께 교회에서 늘 만나 믿음의 삶을 나눴고 해마다 설날이면 저희 선교사들과 함께 그 집에 세배를 가곤 했었습니다. 제가 20년간의 몽골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서울에 있던 우리 몽골 제자들이 스승이 서울에 온다고 하니까 환영회 겸 송년 모임을 갖는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지정된 장소에 갔더니 16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모였었습니다. 지금 몽골 제자들이 한국에 국비장학생으로나 유학을 오거나 또는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학생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이 젊은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가족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울란바토르에서 보던 제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을 서울에서 만날 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한강에서 제자들과 자전거를 타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다음 논리를 전개할 때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의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글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릴 때, 그리고 외면할 때, 그중 앞장서서 반대하고 괴롭힌 사람은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이분들이 직업이 무엇이고 출신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앞장서서 괴롭힌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그와 정반대로 바울을 자주 격려해주고 오히려 부지런히 찾아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찾아와 면회해주고 또 바울이 목회할 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오네시보로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따뜻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이런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으니 디모데야 힘을 내라, 위로와 격려를 받아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의미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유약하게 살지 말아라.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 본다면 유약하게 아이들을 키우지 말아라. 강하게 되라, 견뎌라. 이 상황을 돌파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Be strong in the grace. 그의 은혜 안에 강하여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강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들었고 혈기를 부렸습니다마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강해지려고 하는 노력은 실패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졌을 때 초대 교회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해져도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말은 디모데가 지금 받아야 할 도움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아픔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복음의 사역은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후대에 전달되고 이어집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 의하여 계승됩니다. 그것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충성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즉 믿음직한 사람, faithful man. 이 뜻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지속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변덕부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런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말은 맡긴다는 뜻인데요. 무엇을 맡깁니까?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 내게 들은 바를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줬던, 들려주었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 방법? 처세술?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복음의 주요 내용과 주제를 가르쳤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부탁하는, 복음을 나누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일을 부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한 세대 아래 사람인 디모데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했고 양육을 하고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에게 내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충성된 사람을 선발하고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맡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즉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복음의 네 단계, 신앙을 전해받은 4세대, 네 개의 제너레이션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뭐 30년, 짧게 보면은 25년으로 보면 4세대면 100년이 되네요. 복음이 전수되는 데는 아주 짧을 수도 있고 수십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곧바로 회심하고 반응한 후 주님 앞에 나와 활기차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밍밍하게 계시다가 중년이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인생의 후반기 노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집어서 한 세대 복음을 받아들여 반응하는 시기를 몇 년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니까 적어도 복음의 4대를 이어가면 지난 100년의 한국기독교 선교 역사를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는 그런 교회라는 목표를 생각한다면 다시 복음의 4세대를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목표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기도의 이런 한국기독교의 이런 복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전수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교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교우들 분포를 정식으로 통계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님들의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에게 이런 영적인 유산, 스피리추얼 헤리티지를 나누고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양화진 묘원 관리와 안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교육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를 양육하고 영적 아들로 삼은 관계는 사도행전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도 한국 땅의 복음을 전하면서 초창기 한국교회 교인들을 그의 제자로 삼았고 자식처럼 아들처럼 생각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미국 유학생이며 여자 의사인 에스더 박은 본명이 김점동입니다. 에스더는 세례명이고 박은 결혼한 뒤에 따른 남편의 성입니다. 점동이는 1876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김홍택이 아펜셀라 선교사님 집에서 일을 봐주던 관계로 10살에 이화학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영어를 배워서 졸업할 무렵에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통역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곳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일하던 선교병원이었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수술을 하거나 또는 번역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통역을 하고 간호도 하고 약을 지었는데요. 착실하게 일만 배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도 받았습니다. 점동이를 딸처럼 생각하던 로제타 홀이 결혼 중매도 섰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하고 있는 남편의 홀 선교사님의 조수로 함께 일하던 박유산에게 중매를 서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두 새 가정을 이루고 함께 일을 하면서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2년 뒤에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19살 때 남편 박유산과 함께 점동이를 미국으로 유학하는 길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만 20살 때 볼티모 여자의과대학의 학생이 됐습니다. 뭐 지금도 미국 유학이 쉽지 않은데 그때 두 사람이 동시에 공부하기 어려워서 영특한 점동이를 먼저 공부를 시키고 남편은 볼티모어에 있는 한 식당에서 뭐 아시다시피 음식을 날랐거나 아니면 접시 닦으면서 아내를 공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점동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3개월 전에 남편 박유사는 폐결핵으로 사망을 합니다. 남편을 먼 이국 땅 볼티모어에 묻은 점동이는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1900년 의사가 되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보구여관 오늘의 이화여자대학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귀국 직후 10개월 동안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을 진료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환자들의 병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으로부터 높은 훈장도 받았고 그러나 점동이는 항상 스승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환자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던 중에 1910년 그 자신이 폐결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초의 여의사는 그렇게 탄생되어 온 것입니다. 1928년 세브란스 의학 전문을 졸업한 이영춘 박사는 한국인 지도교수 아래 얻은 최초의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 에비슨 박사가 오늘의 조선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방의학에 힘쓸 것을 조언했습니다. 의학 전문에서는 내과를 전공한 그가 예방의학을 해서는 돈을 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의 말에 순종해서 1935년부터 1980년까지 45년 동안 시골에 내려가서 기생충 박멸협회를 만들어 간 디스토마 퇴치 운동을 하고 최초의 농촌 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가난한 농민을 위하여 한 평생을 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6년 동안 연세대학교의 총장을 지내면서 오늘의 연세대학교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백낙준 박사는 학생 시절에 맥쿤 선교사가 자기가 졸업한 모교 파크대학으로 유학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중에 백낙준이 프린스턴과 예일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근대 한국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발전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던 김알란 박사는 감리교 웰치 선교사가 오하이오에 있는 웨슬레언 대학에 유학하도록 주선을 해서 1922년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고 결국 한국 여성 1호 박사가 되어서 오늘의 이화대학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에서 깡패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사무엘 마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턱뼈를 다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기풍을 마펫 선교사는 양육을 했고 190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켜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로 안수를 하였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아내 윤함의 사모는 마펫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그라함 리 선교사님의 양녀로 지냈었는데 이기풍 목사와 결혼을 마펫 선교사님이 주선해 주었고 제주도로 선교의 길을 떠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마펫 선교사에게 제주도 선교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절망에 빠져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이와 같은 예는 우리 한국 교회사와 역사가 오래된 교회마다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예를 들려면 아마 오늘 밤을 다 지새워도 끝없이 나오는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 관계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깊은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아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기까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기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분, 나를 이끌어주신 분, 기도해 주신 분들을 통해 이 신앙이 전달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책임도 복음을 전수할 의무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자기 자신을 두 세대를 연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chain of gospel, 복음의 연결 사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수할 것을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딸과 아들에게 얘야 고생을 좀 하렴, 어려운 길을 선택해, 그렇게 말하고 권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그것도 나와 함께 나랑 같이 고생을 해보자.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긋지긋한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만은 고생을 면해다오. 나는 이렇게 눌려 지냈어도 너만은 잘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정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아이를 기죽이기 싫어서 남 다 사줄 때 나도 무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다 브랜드 있는 옷을 사주고 또 뒤처지지 않도록 사방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달게 여겨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다 편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얘야,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애매한 일이 발생할 때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고, 나도 그렇게 택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좁은 길을 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디모데가 그런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평생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고 스승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옥에 갇혀 사형을 당할 때에도 디모데는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빌립보서이며 그 편지를 빌립보로 가져다 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40일 거리입니다. 왕복 80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2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저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시대에 디모데는 초점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참으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가 연단을 받고 고난 속에서도 계속 함께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끝나지 아니하고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선생님 사도 바울이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다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해온 고난만으로도 사도 바울도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도 속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승과 그 제자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말년에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군인으로 고난을 함께 받자 오히려 다짐을 합니다. 아마 디모데가 낙심하여 헤맬 때 사도 바울이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아마 아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아버지 제가 옆에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의 주신 이 길을 같이 갑시다. 아마 격려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매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릴 때마다 예배당도 좁고 주차장도 협소한데 더구나 예배실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500명 안팎밖에 안 되는데 다른 먼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만약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집에서 충분히 TV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찾아오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저는 불편한데도 찾아오시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만큼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삶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배경과 신앙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가 됩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묶어 주실 것입니다. 집안에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온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더 깊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뭉쳐야 할 것입니다. 몇 차례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든든하게 세워주셨고 더 많은 동역자들과 새 가족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쳤다고 다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라고 해서 다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 동역자로 삶과 신앙을 나누면서 복음을 위하여 동역할 제자가 우리 각자에게 적어도 몇 사람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 그는 진정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 그런 영적 아들을 세우고 있는지요.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아 아들처럼 사랑하며 평생 동역하는 중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초대 교회들이 이루어졌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제자 삼는 믿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세워가며 복음을 전수하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믿음의 유산이 젊은 세대에게 전달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충성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충성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게 하시고 이 안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교 2세기를 향한 복음의 비전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